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본문 속의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행하였던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수행원이었던 청년 마가가 중도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무단 이탈했던 청년 마가를 다시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했고 바울은 실라를 대동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누가가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함으로써 바울 일행은 총 4명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 마게도니아 땅 빌립보를 찾아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떠나면서 자기 일행 가운데에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누가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주님을 막 영접한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져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갔지만 두 곳에서 모두 바울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간주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 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황급하게 마게도니아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급한 와중에도 자신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땅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총 4명이었던 바울 일행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남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홀로 떠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가야 땅인 아테네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 중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바울 곁에는 항상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협력 속에서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만은 예외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찾아갈 때 바울 곁에는 단 한 사람의 동행자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바울이 새로운 행선지를 향해서 혈혈단신 혼자 찾아간 것은 고린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행들과 함께 찾아간 다른 도시에서들처럼 홀로 찾아간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막 제조 기술을 소지하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 집에서 살고 함께 천막을 제조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본문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굴라가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 본도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것. 아굴라가 아시아 대륙의 본도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유럽 대륙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것. 로마에서 잘 살고 있던 아굴라 부부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주해야만 했던 것 등 그 모든 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중근동 지방과 지중해 세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개인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경랑과 소용돌이들은 실은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신비로운 섭리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가 넓고 넓은 로마 제국 천지에서 그때 하필 고린도로 이주했던 것은 그 1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식민지 로마를 대규모로 재건하면서 100년 동안 폐지되어 있던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부활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턱없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던 시절의 천막 제조업자들에게는 대규모 경기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과 외래 관람객들은 군인 다음 가는 주요 고객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매 2년마다 열리고 그와는 별도로 매 4년마다 그보다 더 큰 고대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올림피아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에게는 새로운 이주지로 더없이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 기술을 소지하고 있던 바울이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써 바울은 홀로 처음 찾아간 고린도에서도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치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그 자체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그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이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검투사들의 갈싸움, 짐승과 짐승의 싸움, 짐승과 사람의 싸움 등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볼거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에서 옛 그리스 지역에서 개최되는 4대 경기 대회, 이를테면 고대 올림픽 대회,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 피티아 경기 대회, 네메아 경기 대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격한 룰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 기량과 역량을 겨루는 그 경기에는 극기와 자기 절제를 통한 신겨운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선수로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예 선수의 자격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수도 로마에 머물고 있던 2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해버렸던 것은 주후 49년 말에서 주후 50년 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협에서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가 열렸던 것은 주후 51년 4월 달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듬해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에 참여할 선수들과 외래 관람객들을 위해서 천막을 제조하고 주중에 판매하던 바울 역시 바로 그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관람한 증거가 그의 서신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9장 속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만약 로마 제국 내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다면 다름질만 하고서 상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그리스 지역에서 열리던 4대 경기 대회에는 달리기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100m, 400m, 1500m, 5000m처럼 그때에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레슬링, 권투 등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출전해서 자기 기량을 뽐내는 창 던지기나 원반 던지기, 그리고 두 선수씩 자웅을 겨루는 레슬링이나 권투와는 달리 달리기만은 한꺼번에 많은 선수들이 함께 뛰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같이 뛴다고 해서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수가 한꺼번에 뛰어도 상을 받는 사람은 최후의 승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단 한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각 경기 종목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된 단 한 사람에게 경기장에서 주어지는 공식적인 상은 올리브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승리자의 관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그 관은 이내 시들어 으스러지거나 썩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으스러지거나 썩어질 망정 그 승리자의 관이 상징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놀고 싶을 때 항상 놀아서는 그 승리자의 관을 절대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승리의 관은 영원한 생명의 관입니다. 결코 썩지 않는 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운동선수들보다 삶의 전반에 걸쳐 더더욱 절제해야 함이 분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막론하고 달리기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의 시선은 오직 골인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선이 골인 지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만큼 최후의 승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시선 역시 인생의 종국적인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먹으로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상대를 정확하게 가격할 줄 아는 권투 선수만 최후의 승리자 마지막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권투 경기를 보면서 자신이 숨이 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말한 것은 흔히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 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휘포소마이는 권투 선수가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피멍이 들도록 치다, 타박상을 입히도록 치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 권투는 맨주먹으로 하는 경기였습니다. 글러브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권투 시합에서 얼굴에 피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는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맨손으로 행하는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정타를 가격당한 선수의 얼굴은 피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권투 시합을 보고 바울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고 타박상을 입힐 정도로 가격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쳤습니다. 자만과 교만에 빠지려는 자신, 자기 안일과 나태에 빠지려는 자신,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려는 자신을 쳐서 날마다 진리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년의 바울은 임박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해 자기 인생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정리했습니다. 이건 역시 바울이 운동 경기를 보고 배운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외부의 악과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권투 선수처럼 피하지 않았고 장거리 경주자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고 운동선수가 반드시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신앙 여정에서 고린도는 바울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은혜의 수련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내 다음 행선지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 부부가 이스트미아 경기대회 특수를 겨냥하고 고린도로 이주한 천막 제조업자였기에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던 바울도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관람하게 되었고 그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는 바울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항상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움직이던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단 혼자의 몸으로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혈혈단신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찾아간 그 고린도야말로 바울이 상상치도 못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은혜의 보고였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울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현장,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홀로 찾아간 고린도, 그 고린도가 바로 바울을 위한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굴라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사업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하루아침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절망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겨냥해서 고린도로 이주해갔다 할지라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의 일생은 천막 제조업자로 끝났을 것이요. 그들은 2000년 전에 한 줌의 흙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아굴라 부부가 이주해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자신과 똑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다 천막 제조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바울을 만나서 처음에는 그저 좋은 조수를 얻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단순한 천막 제조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여섯 번이나 기록되는 영원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갔던 고린도 바로 그곳이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은혜의 모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주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제 자신을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제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기 위함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만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혼자 살면서 그곳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20년 동안 미자립교회에 있던 제네바 한인교회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곳에 있는 소수의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제네바로 부르신 것은 그곳에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함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 2주일 만에 작은 공동체이면서도 둘로 분열되어 있던 교회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3개월 만에 만 20년 동안 미자립 상태에 있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달에 제네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제네바에 최초로 한인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련회부터 대회 홍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네바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얕은 실력이나 부족한 능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렇듯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외적 은혜보다 실은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누비고 다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가 있고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수형을 당하면서 피 흘려 순교했던 로마가 있는 대륙 아닙니까? 바울이 그 대륙을 누비고 다닌 기록이 사도행전이고 바울이 그 대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한반도에서 읽을 때와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네바를 가기 전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전혀 얻을 수 없었던 깊은 영적 깨달음을 똑같은 말씀을 유럽 대륙 한복판인 제네바에서 읽을 때에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마치 제 곁에서 제 귀에 속삭이면서 말씀하시듯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은 영적 깨달음으로 제 심령을 채워주시곤 했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50세가 넘어서 혼자 외국 땅에서 밥 지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이야말로 주님께서 제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특별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3년이 없었더라면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65세가 되는 지금은 속이 텅 빈 허울 좋은 빈 깡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산 너머 바다 건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에 고린도를 자진해서 찾아간 바울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의 자의에 의한 현장일 수도 있고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울면서 고린도를 찾아간 아굴라 부부의 경우처럼 타의에 의한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은혜의 현장을 주시기 위해 시공을 초월하여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을 연출하셨고 거미줄보다 더 치밀한 당신의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더더욱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의 현장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해서 천국의 은혜를 언급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자진하여 선택한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 주어진 삶의 현장일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현재의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현장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의 현장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연출하시고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얽힌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비록 눈물과 고통의 현장이요 홀로 감내해야 할 고독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은혜의 보고였던 고린도임을 깨달아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더더욱 쫓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더욱 신뢰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어리석게도 먼 곳에서 찾는 은혜의 빈곤자가 아니라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는 은혜의 부요자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